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성경만 이렇게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문학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책을 뒤적뒤적 보게 되고요. 또 인터넷 검색으로 좋은 글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좋은 시를 접하게 돼가지고 잠시 감상에 빠질 때가 때때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울 때가 가끔 있어요. 시를 검색하다 보면은 어김없이 이런 사진이 연결이 되는데 이 시는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우리 수험생들은 이렇게 시를 감상합니다. 자화상 윤동주 외딴 우물로 홀로 찾아가 들여다본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가을이 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다. 이러면서 시를 가만두지 않고요. 밑줄 쫙. 아, 여기서 사나이는 화자를 객관화한 표현이고 사나이가 미워졌다는 것은 부정적 자아이고 사나이가 가여워졌다는 것은 자기 연민이고 이거는 직유법이고 이거는 시적 허용이고 가만히 두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두면은 그렇게도 멋진 시인데 입시 문제를 내기만 하면 거의 막 파헤쳐버리는 거예요. 문학을 이렇게 공부해야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시에는요, 우리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프랑스의 시인 자크 프레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시는 인생에게 부여할 수 있는 가장 예쁜 별명이다. 여러분, 별명이 어떤 건가요? 성격이나 외모나 특징 이런 걸 보면서 한마디로 야, 저 사람은 멀대 같아, 전봇대 같아, 그죠? 골목대장 같아, 자, 저 자매니 보니까 선녀 같아, 이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 별명을 붙이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니 한편의 시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시와 같이 감동적이고 우리 삶에 얼마나 진중한 깊이를 주는지,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별명 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저마다 깊은 깊고 깊은 우물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43년생의 여류신 신달자라고 하는 교수님은요, 여전히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는 내 몸과 내 정신이 말하는 것을 받아 적는 것이다. 내 몸과 정신에서 도저히 이 안에 그대로 머물 수 없는 그 비명과 그 명상이 세상 밖으로 비집고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시에 우리의 마음, 몸과 마음의 상태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온 세상이 시 한 편에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에도요, 우리 인생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몇 주간을 통해서 마음의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이때에 시니어 때 때때로 빈번하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 어느 날 불쑥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여러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외로움에 대해서, 우울과 불안에 대해서, 소외감에 대해서, 때로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존재감에 대해서, 낙담하는 여러 마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22편 말씀에서 우리 마음에 대한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말씀으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는가? 나의 마음 상태에 있는 그대로 토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마음 상태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오늘 말씀은요, 누가 지은 시일까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 근데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지은 노래인지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이 시구를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치욕적인 상황인지, 이로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다윗이 당하고 있는 것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지금 다윗은 자기 마음이 신분이 왕인데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냐면요, 벌레를 보는 듯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비웃기를 벌레처럼 지렁이처럼 하찮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고요, 아주 얄밉게 막 빈정빈정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처지가 크게 달라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의 잘못이나 실수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게 이전과 달라진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그렇다고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이전과 다른 대접을 받기도 합니다. 예전보다 내가 나이가 들고 또 시대가 달라지고 상황이 변하다 보니까 나의 처지가 이전과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새 아이가 있잖아요. 새 아이에게 용돈을 넉넉하게 주는 아빠일까요? 적게 주는 아빠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다른 집과 비교를 한번 해봤거든요. 한참 부족하게 주는 아빠더라고요. 저보다 자녀 용돈 적게 주는 가정이 있는가 한번 이렇게 주변에 물어봤더니 죄다 목사 가정인 거예요. 네, 물가 감안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대폭은 아니고 중폭, 중소폭에 올려줬습니다. 그래도 얘네가 아주 감동을 하는 거예요. 네, 아직은 저에게 얘네가 이제 의지할 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어깨가 으쓱합니다. 아빠 최고, 아빠 짱 이러니까 으쓱해요. 근데 언젠가 때가 되어가지고 얘네가 용돈도 필요 없어지게 되고 이제 안 주셔도 돼요 이러면은 복잡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좀 다 컸구나, 대결한 마음도 들겠지만 괜시리 너무 앞선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아빠 고마워요 이러는데 아쉬울 게 하나 없게 되면은 내 말 안 듣고 지네들 마음대로 살겠지 이런 마음이 드는 찾아오는 겁니다. 의지가 되는 아빠, 매달리던 아빠에서 이제 굳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쉬울 때 찾다가 이제 찾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언젠가의 그 처지를 내 마음에서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제가 가끔 합니다. 우리의 처지가 달라져서 마음이 힘들 때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약해지니까 나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내가 점점 존재감이 약해지니까, 줄어드니까 나를 하찮게 여기는구나. 예전에는 나도 제법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별건 아니구나. 나의 마음을 한없이 낮아지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9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내 어머니를 통해 나를 낳게 하셨을 때부터, 내가 젖먹는 어린 아기였을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게서 멀리 떠나지 마소서. 어려움이 닥쳐오는데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다윗의 심경입니다. 괴로운 마음에 다윗은 하나님도 나를 멀리하고 계신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슬픔이 있고 마음 아픈 탄식이 있는지 모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까마득히 멀리 계신 듯하고 절규를 해도 먹먹한 그런 침묵 속에 힘겹기만 합니다. 하나님께도 버려진 것 같은 이 괴로운 마음이, 하루하루 막막한 마음이 잠시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영원할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거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하나님 저 도망가고 싶어요. 주여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듯 여러분 다윗을 가장 좋아하는 그 이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솔직한 마음으로 나아가는지 몰라요. 다윗은 자기 마음의 상태를 마주하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42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 다 쏟아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참지 않아요. 하나님께 모든 어려움을 끄집어내어서 호소했던 것입니다. 어떤 마음 상태인가요? 우리 다시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지금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음이 힘들 때 이런 표현이 절로 나옵니다. 쏟아져버린 물과 같이 자기에게 힘이 다 빠져나갔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물이 가득 담겨있는 물동이를 걷어차면 어떻게 됩니까? 엎어지게 되잖아요. 쏟아진 그 물을 다시 모을 수가 없듯이 다윗의 기운이 지금 다 빠져버렸어요. 맥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남은 힘이 없어요. 여러분, 건강이든 마음의 상태 때든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맥이 풀려버리는 그런 마음. 자기 몸에 뼈마디가 하나하나 어그러진 것처럼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픕니다. 견디기 어려운 여러 일로 몸과 마음이 지쳐버렸습니다. 자기 마음이 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밀랍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마음이 다 녹아내려버린 촛농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이 질병 때문에 너무나 너무나 힘겨운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 왜 또 이런 질병을 나에게 주시나요? 몸도 마음도 녹아내린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많은 탄식의 밤이 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마음이 어렵거나 집에 어려움이 생기면요, 여지없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부모님이 겪는 어려움이 저의 어려움으로 똑같이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하시기에, 아유, 그러니 목사가 됐겠지, 이러면서 대견스럽게 여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어요. 부부 싸움이 많으면 자녀들은 기도하게 됩니다. 교회로 막 달려가요. 오늘은 좀 심하게 싸우네, 이러면 교회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집이 어렵다 하면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 달이 참 힘들 것 같다 이러면 바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자주 목격했던 장면이 뭐였냐면, 제 모교회 소예배실 한켠에서 요 정도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으면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한 마른 눈물의 기도가 들리는 거예요. 어김없이 제 어머니가 저쪽 끝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요 앞에 반대편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어머니 옆에 가서 조용히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되고 어머니의 현재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알게 되더라고요. 어떤 마음에 그랬는지, 어린 마음에 뭐가 뭔지 모르면서 가정 상황 들으면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의 힘든 마음이 그냥 고스란히 제 마음이 되면 저도 뭐 어린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제가 봤던 신앙 교육은 뭐였냐면, 성인이 되면 마음으로부터 부모를 떠나는 그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각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참 어려운 것이요,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저의 마음이 한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그랬는데 저의 마음이 영혼이 막 짓눌리는 기분이 들고 마음이 막 녹아내리는 심정이 되었어요. 다윗처럼 막 뼈마디가 아플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정도는 아니었지만 힘든 마음이 제 몸에도 막 영향을 줄 때가 있더라고요. 신방하기 전에 전화를 받으면은 가슴을 막 쓸어내립니다. 힘든 사정을 알면서도 알게 되면은 눈앞이 캄캄하고 일이 막 손에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저는 목사인데 이럴 때 저의 마음을 잘 지켜야 성도들에게 귀도 기울여서 들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내적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 영적 충만함으로 그런 영적 건강함으로 제가 다 잘 도울 수 있을 텐데 때때마다 이게 간담이 녹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이게 잘 해결이 되지 않다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토로하니까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지 않은 방식으로 어떤 실마리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막 풀어주시는 거예요. 얽히고 설켜있던 경제적 고리가 제 힘으로 안 되니까 겨우겨우 해결되는 과정을 뜻하지 않게 시작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걸 위해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얼마나 막연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런 방법 주세요. 저런 방법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요? 아무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마음만 힘들 뿐 방법을 모르겠어요. 해결의 방도가 저에게는 어떤 것도 없었어요. 제가 그저 기도한 것은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였습니다. 물처럼 쏟아진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하나님, 무너질 것 같은 제 마음 상태를 주님 잘 알고 계시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저의 무력한 상황과 마음을 주님 알고 계시죠? 지치고 상한 저의 몸과 마음을 보고 계시죠? 버텨낼 힘 없어 총농과 같이 녹아내리고 있는 제 영혼의 상태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고 계시죠? 그저 마음을 하나님께 보시라고 이렇게 확 열어 제쳤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차근차근 마음을 쏟아내고 때로는 그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저 정말 죽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시편 142편 2절 말씀 뒤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말씀이 덧붙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우환을 진술하고 그렇게 한다면 비록 나의 영혼이 내 속에서 상할 때 주께서 내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토로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많이 있으시지만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좀 더 늘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 가족, 우리 손주, 우리 목장 식구들 그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점점 더 늘려가세요. 절반은 그런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은 요청하는 기도 제목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더 듣기 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매만져 주기를 원하시고 참된 기쁨과 평안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십시오. 다 괜찮은 것처럼 하지 마시고요. 상한 제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제가 날마다 두렵습니다. 때마다 흔들립니다. 주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내 마음 있는 그대로를 드리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가실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오늘 시편 22편 말씀에서 우리 마음에 대한 두 가지 교훈,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22편은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예요. 무엇을 연상을 시켜줄까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가상칠언,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편 15절 8절 같이 한번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힘이 다 말라버려 깨어진 질그릇 조각같이 되었으며 내 혓바닥은 입천장에 붙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죽음의 땅에 두셨습니다. 그들이 둘러서서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습니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입안이 말라버렸다 그래요. 누가 떠오르게 되나요?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입천장이 말라서 붙어버렸어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뽑나이다 다윗이 말했는데 누가 떠오릅니까? 십자가의 주님. 요한복음 19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시편의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놀랍게 성취되는 것을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고난과 수치를 당하면서 그 마음을 토로하며 지었던 이 상관없을 것 같은 시편이 사람들 사이에서 노래로 불려지다가 그것이 예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연결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생각으로 이끌어주느냐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다 겪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거기서 더 겪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괴로움 중에 있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두 가지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1절 우리 11절 19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서 저 멀리 떨어진 것 같은 단절된 것 같은 마음이 다윗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니 자꾸만 간구하는 게 뭐예요? 자꾸만 하나님 멀리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느꼈던 겁니다. 느낀 거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했던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멀리 하신 게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느꼈을 뿐입니다. 시편 22편에 다윗은 힘들어서 그렇게 느꼈을 뿐이지만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실제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요즘 애들 말대로 완전히 찐 그 말씀이었어요. 아들이 아버지께 버림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십자가에 죽게 둬버리셨습니다. 멀어진 것을 심정적으로 느낀 것과 아예 뚝 떨어진 것은 아주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힘겨운 마음을 다윗이 더 잘 알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까? 누가 더 잘 알겠어요? 예수님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심정을 누가 더 잘 아십니까?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떠나실까요? 떠나지 않으실까요? 안 떠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그토록 고통이었던 예수님은 우리를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분명한 답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아멘. 우리의 괴로움을 지나치거나 우리의 마음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겨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으로 울부짖을 때에 가까이에서 들어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집 첫째 아이가 이제 고3이에요. 다음 주에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이 아이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제가 아주 노력 중입니다.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런 말 할 때 있어요. 으이그, 내가 너를 몰라. 이러면서 이 자녀의 그 표현하지 않았던 것을 부모님이 다 알아서 뒷바라지 해주고 도와주고 이러면서 으이그, 내가 너를 몰라. 이럴 때가, 그런 대사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그렇지. 부모님이 자녀 마음을 알지. 근데 저는 얘 마음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얘 속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첫째가 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100일이 될 때까지 그렇게도 잠을 안 자는 거예요. 100일 동안 이 100일 그 법칙이 있잖아요. 100일 지나면 잠을 잘 자더라. 얘가 꼭 그렇더라고요. 잠을 안 자요. 저는 이제 밖에서 일한다고 이렇게 새벽에 얘가 막 여러 번 깰 때 이렇게 퍼져 있으면 나중에 제가 이 화를 입기 때문에 무슨 소리 들을까 무서워가지고 그때마다 일어나가지고 무조건 제가 일어나서 제가 뭐 아이를 안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아내가 일어나면 저도 무조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엄마가 막 기진맥진 하잖아요. 그렇게 있으면 저는 뭐라도 막 해야 되는데 잠결에 제가 안으면 얘는 계속 우는 거예요. 그 무슨 방법이 있을까 막 알아봤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이들이 태중에 있을 때 편안한 그런 진공 상태 같은 그런 상황에 있잖아요. 근데 그때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괜찮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오는 여러 예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진공 청소기를 틀면 잔대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진공 청소기를 너무 틀고 싶은데 새벽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슷한 소리가 또 하나가 있다더라. 무슨 소리냐면은 비닐봉다리를 개 귀에다 대고 부스럭부스럭 이렇게 꾸겨주면은 이 소리가 또 비슷해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이 되면 얘네도 이제 소용이 없대요. 제가 그걸 해봤습니다. 이야, 놀랍게 얘가요, 비닐봉다리를 부스럭부스럭 했더니 잠이 금방 드는 거예요. 이야, 이래야지, 이래야지 해가지고 두 번, 세 번 해봤습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더라고요. 몇 번 해봤더니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얘가 뭘 원하는지, 뭐가 그렇게 불편한지 잘 몰라요. 결국 누가 등판해야 됩니까? 엄마가 등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와가지고 아기의 마음을 잘 아는가 봐요. 얘가 배고파서 그렇게 우는지, 쉬야를 해서 불편하게 우는지, 아니면 몸이 어디가 아파서 우는 건지 이 사람이 잘 알더라고요. 배가 아파 낳은 엄마라 그런지 이 아이의 마음과 형편을 잘 아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고난을 알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 고난을 아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의 그 당하는 고난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 몸의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그토록 많은 서러움과 아픔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아픈지, 우리의 심정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우리에게 때로 무엇이 필요해서 어떻게 도우셔야 할지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기에 가까이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토로하는 진술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아픔을 알고 듣는 것과 모르고 듣는 것은 너무나 다를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알고 들으십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쏟아져야 할 그 마음 상태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그 모든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이 아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로, 하늘의 은혜로, 하늘의 소망으로, 하늘의 평안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를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 마음을 아시죠? 주님, 제 마음에, 제 몸의 아픔을 주님 알고 계시죠? 주님, 가까이에서 우리의 토로하는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신음하는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쏟아내는 그 마음을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뼈마디가 아파서 고통받을 때 그 심령과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의 얘기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과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하늘의 위로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 보좌의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붙여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에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가까이에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신 주님 앞에 토로하며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과 모든 힘겨운 마음을 아시는 십자가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를 동행해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주님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 1절과 3절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주 십자가 사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손을 얹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위로 교통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때 가까이에서 들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다 이해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어디 가운데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여 가족들 머리 위에 건강의 모습 위에 모든 기도 제목 위에 그 아픈 마음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건강의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